히브리서 39번 메시지 옛 언약의 예표와 새 언약의 실제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에 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성경 구절들입니다. 9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는 두 성막이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들과 그 성소, 곧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소는 전체의 성막으로서 성소라고 불리우는 첫 번째 성막과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두 번째 성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절은 예비한 첫 성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나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당황했었습니다. 내가 출애굽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오직 한 성막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일 오직 한 성막만이 있다면 이 구절에서 어떻게 첫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성소라는 용어에 의해 우리는 첫 성막이 성소라고 불리우는 유일한 성막의 부분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고 부르나니 라고 말합니다. 지성소는 두 번째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성막인 성소와 두 번째 성막인 지성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성막은 두 언약의 상징입니다. 성소는 옛 언약의 상징이며 지성소는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들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란 어렵지만 만일 우리가 두 성막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들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9장 2절에 따르면 옛 언약의 상징인 성소에는 등대와 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에서의 공급과 등대에서의 빛비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접촉할 길이 없습니다.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또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성소에는 하나님의 시은좌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하심을 위한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은좌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는 거룩한 말씀하심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성소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성소에서는 하나님과 만났다고 말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성소에서는 그분을 만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는 네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접촉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위한 장소가 없고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종교의 참된 그림입니다. 당신이 교파들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나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길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시은좌를 가졌었습니까? 설교단이 있고 신학자의 말은 있지만 거룩한 음성이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합니까? 성소는 좋고 그 안에서 공급과 빛비춤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고 거룩한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것입니까? 우리는 히브리서가 성소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성소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성소에서 바깥마당으로 물러가야 할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분기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놀라웠으며 인내로 충만하여 피상적이지 않고 매우 깊은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의 길은 너무 깊어서 지나간 19세기 동안 대부분의 그의 독자들이 그가 말한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가 새 언약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은 지성소에 대하여 금단을 가진이라고 말합니다. 분향단이었던 금단은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지성소에 속했습니다.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지성소가 분향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분향단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공합니다. 분향단은 우리를 연락하심을 위한 분향으로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합당한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의 출입구입니다. 내가 어려서 종교 안에 있었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상당히 기도했지만 결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바깥마당에 머물게 되거나 심지어 바깥마당 밖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향단의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부활의 유향이신 그분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즉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9장 4절에서 우리는 또한 지성소 안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와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궤 위에는 영광의 그룹이 속죄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감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갖습니다. 법궤 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장소였던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갖는 것은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합니다. 이것이 지성소에 의해 상징된 새 언약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공급과 빛비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장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장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고 그의 말씀하심을 갖고 그를 만나고 그와 교통하기가 매우 쉬운 장소에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이러한 장소에 있다면 당신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성막들은 단지 두 언약의 상징일 뿐 아니라 또한 두 시대, 곧 두 경륜, 즉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의 예표입니다. 만일 당신이 성소 안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옛 시대, 즉 옛 경륜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지성소 안에 있다면 당신은 새 시대 안에 있는 것이요 새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8절과 9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는 현재를 위한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9절의 시작에 있는 이는이라는 단어도 8절에서 언급한 성막을 말합니다. 이 성막은 현재를 위한 비유로서 한 시대, 곧 한 경륜의 예표였습니다. 현재는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이며 흠정역에서 현재까지라는 단어로 지적된 바로 현재를 의미합니다. 9절에 대해서는 이런 번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현재를 현재까지의 때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구약시대를 지적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에 따르면 그 성막은 신약시대인 현재의 비유입니다. 이 한 구절에 의해 우리는 성소가 한 시대의 예표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칙 안에서 지성소 또한 한 시대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성소는 구약시대 전반에 걸친 옛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상 옛 언약과 구약시대는 하나요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옛 언약 아래 있을 때 그는 구약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새 언약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신약시대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언약과 시대는 하나요. 그것들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없다면 언약의 실제적인 적용이 없습니다. 성소는 옛 언약을 상징하며 구약시대를 상징합니다. 지성소는 새 언약을 상징하며 신약시대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 안에서 실제화된 것이 구약시대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표가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실제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의 예표인 죄를 가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 있는 생명의 법의 예표인 의문의 법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기록된 법에 따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었으며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신약시대 안에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께 백성이라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더욱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의문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법을 따라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내적 능력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것은 구약시대 안에 있는 항목들에 의해 상징된 것이었습니다. 성소는 옛 언약의 상징이었으며 동시에 그것은 또한 신약시대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성소가 신약시대의 예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성막은 모두 두 시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지성소는 예표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오직 성소만이 현 시대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옛 언약의 예표와 새 언약의 실제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첫 성막. 하나의 예표로서 옛 언약을 의미하는 성소. 우리가 본대로 첫 성막인 성소는 옛 언약을 의미하는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성소가 옛 언약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옛 언약은 새 언약의 예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소 전체는 예표요 비유이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첫 성막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요 이 창조물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며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예표이지 영원한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규례들과 함께 첫 성막은 육체의 규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규례들 중 어느 것도 영 안에 있거나 영을 따른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육체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밖에 의문이요 안에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적은 양의 생명도 줄 수 없고 단지 섬기는 자들에게 예법만 줄 뿐이었습니다. 섬기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음. 옛 언약의 예표인 첫 성막은 섬기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단점을 들춰냈지만 영 안에 있는 참된 것들로 그들을 온전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 언약의 비유와 예표. 첫 성막은 새 언약의 비유와 예표였습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었으며 단지 실제의 예표와 모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표를 실제의 것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것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매우 사려가 깊으며 이러한 종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 히브리 믿는 이들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 점에 대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새 언약, 곧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 개혁의 때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음. 8절은 그때의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 첫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지성소에 이르는 길, 즉 새 언약의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10장 19절로 20절에 갈 때 방금 열려진 새롭고 산 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첫 성막인 성소는 옛 언약을 상징하며 둘째 성막인 지성소는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제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찢어졌으며 그것은 곧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므로 지성소의 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소, 곧 옛 언약인 혼 안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으며 지성소인 새 언약, 곧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저자는 그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히브리 형제들아, 너희는 더 이상 옛 언약 안에 남아있지 말아야 한다. 이제 너희는 옛 언약으로부터 나와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새 길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서 안에 있는 저자의 관념은 지성소와 새 언약이 하나요. 지성소가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우리가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거나 이 열쇠를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들은 이 장을 수없이 읽었어도 그것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성소가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이 지성소라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게 됩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의 분배를 갖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생명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내적 능력을 가지며 우리의 죄사함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을 가진 새 언약입니다. 둘째 성막, 실제로서 새 언약을 의미하는 지성소. 둘째 성막인 지성소는 새 언약이 예표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구약 시대에서조차 지성소는 예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였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임재와 말씀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성소에 있었던 등대와 상은 실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두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서의 찬란한 영광과 말씀하심은 어떠합니까? 그것들은 실제였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옛 언약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성소에 머물지 말아야 하며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성약이 된 새 언약의 모든 유종들을 누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유종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과 교통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주입하고 옮겨 부으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실제입니다. 당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까? 당신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저편 성소를 떠나 지금은 정금의 편인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성막, 더 좋은 언약. 11절은 그리스도께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더 좋은 언약인 지성소와 새 언약은 하나입니다. 이 창조물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둘째 성막 곧 지성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개혁, 옛 언약의 실제, 바르게 함. 10절은 바르게 할 때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구절은 또한 개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어떤 것도 바르지 못했으며 거의 모든 것들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바르게 하는 때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첫 번째로 오셔서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대치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바른 위치에 두셨습니다. 옛 언약의 실제는 바르게 함을 갖습니다. 이것은 바른 질서와 바른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의 개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도행전 3장 21절에 있는 회복과는 다릅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개혁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장차 올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첫 번째 오심은 주로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 즉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그분은 지금 더 크고 온전한 성막 안에서 더 뛰어난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곧 모든 것들을 영 안에서 생명으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좋은 일들은 그리스도의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에 의해 사역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 단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사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신.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말미암아 영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단지 사람들의 죄를 위한 속죄를 했을 뿐 그것은 결코 그들의 죄를 위한 구속을 완성할 수 없었는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속죄라는 단어의 어원은 덮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속죄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닌 죄를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영 단번에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가져가셨고 그분이 하늘의 성막에 뿌린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지만 첫 언약, 곧 옛 언약 아래에서는 죄악을 구속함에 있어서 그 허물들이 단지 짐승의 피에 의해 덮여질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 14절은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 안에서, 즉 시간적인 몸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시간에 제한이 없는 영원에 속한 영원한 영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드리심은 영 단번이었고 그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성취는 영원한 것이며 영원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구속의 범위는 죄의 범위를 완전히 덮고도 남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케 함.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피로 정결케 된 양심을 요구합니다. 죽은 종교 안에서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죽은 것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정결케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우리 영에 인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섬기기를 갈망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양심을 만지심으로 우리의 영에 오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은 우리가 살아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4절은 죽은 행실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죽은 행실입니다. 히브리서는 종교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하며 피로 정결케 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사함을 위해 흘려졌습니다. 새 언약은 그것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완성했으며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사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며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며 우리를 거룩케 하며 우리를 위하여 더 낫게 말합니다. 이 피에 의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며 참소자 사단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염소와 황소의 피보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높이 귀하게 여겨야 하며 짐승의 피와 같이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며 신약의 집행자이심. 15절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아래서 범한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요 신약의 집행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에 의하여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죽음 안에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의 유증된 성약으로 정해진 유명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로서 신약의 집행자이시며 새 언약 안에서 완성된 것들과 신약 안에 유증된 것들을 집행하십니다. 새 언약을 실시하게 하며 신약을 집행함.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통하여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된 사실들이 되었으며 이 모든 성취된 사실들이 신약 안에서 유증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로서 그리스도는 오늘날 부활 안에서 새 언약을 실시하게 하며 신약의 집행자로서 그분은 성취된 모든 유증들이 우리에게 효능이 있도록 또한 우리로 그것들에 대한 완전한 누림을 갖도록 신약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부르심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심. 오늘날 그분의 더 뛰어난 직분 안에서 왕같고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실시하고 계시며 집행자로서 신약을 집행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어떠하심과 가지신 것과 이루신 것과 이루실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받는 길,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조건으로 하는 10장 36절에 있는 약속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약속 안에 있는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에 의한 것인데 비해 10장 36절에 있는 약속의 지극히 큰 상은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약속된 이 영원한 기업을 보증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곧 부르심 받고 구속받은 자들이 이 영원한 기업의 모든 풍성에 참여하도록 새 언약의 방법, 곧 지성소의 방법 안에서 신약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